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해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장기존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조선의 제6대 왕 단종 그리고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조선의 어느 시점으로 떠나가 보나요?
네, 오늘은 조선 제7대 왕 세조와 8대 왕 예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조선 제6대 왕 단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세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죠?
네.
지난번에는 세조가 왕이 되기 이전, 즉 수양대군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세조가 왕위에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세조는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제5대 왕 문종의 동생이고 제6대 왕 단종의 삼촌이에요.
네.
방송원님이 생각했을 때 세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참 강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지 세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과연 그런 세조가 펼친 정치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세조에게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도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 일환으로 유향소, 경영제도, 집현전과 같은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어요.
유향소는 뭔가요?
네, 유향소란 각 지방의 풍기를 단속하고 사또를 보좌하고 감찰하는 민간 자치기구예요.
네.
그런데 각 지방의 사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이고 이는 곧 왕의 분신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왕이 지방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신경 쓸 수 없으니 자신을 대신하여 그 지방을 관리하는 권리를 사또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세조는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가 그러한 사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유향소를 폐지했어요. 세조는 왕권 강화를 추구했으니까 그의 입장에서 유향소의 존재는 썩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경연제도도 폐지하게 돼요.
네, 경연제도는 왕과 신하와 함께 유교 경전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제도 맞죠?
네, 경연제도를 통해 왕과 신하들은 옛 선현의 글에 대해 토론도 하고 당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왕의 잘못이 있으면 고칠 것을 권하는 등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일종의 왕권을 견제하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네.
왕권 강화를 추구하는 세조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영제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조는 집현전까지 없애버려요. 집현전은 세종 때 만들어진 기구로 현명한 학자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을 논했던 기관이죠?
네.
방송원님,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한 것은 조선 제6대 왕 단종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집현전과 단종, 혹시 집현전 학자들이 단종 복위운동을 벌였던 사건과 연계가 되나요?
네, 맞아요. 집현전 학자들은 수양대군이 불법적으로 왕이 된 것에 불만을 품었고 정통성이 없는 왕, 세조를 폐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자는 단종 복위운동을 계획했었죠. 이처럼 세조는 집현전 학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집현전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네, 왕권 강화에 반하거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은 기구나 정책은 아주 가차없이 없애버렸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왕권 강화에 힘쓴 것 외에도 세조가 행한 중요한 업적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조가 조선의 일곱 번째 왕이고 그러면 조선이 건국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텐데 그렇다면 세조 이전에는 기본 법전이라는 게 없었던 건가요?
아, 그 전에도 법은 있었어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 말의 각종 법들을 참고한 경제육전, 조선경국전, 소육전 등 이러한 법전들이 편찬되었거든요. 그런데 법전으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도 많았어요. 이 때문에 현실에 맞고 더욱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전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세조 때에 와서 경국대전 편찬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경국대전의 편찬은 조선 제7대 왕 세조 때에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완성된 때는 조선 제9대 왕 성종 때예요.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은 고려시대의 법과는 많이 달랐어요. 고려시대 법이 죄인을 다스리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규범,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까지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이 고려의 정책이나 법령이 사흘 만에 바뀐다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인 법전이 조선시대 세조 때 오면서 편찬이 되면서 조금 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쉬어갈게요. 안예은이 부릅니다. 홍연.
쓰다 마주면서도 다른 손은 가
안예은의 홍연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선의 법령이 조금 더 법다운 그런 면모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려시대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주로 관습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즉, 지방관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아마 고려공사 3.1도 여기서 나온 말일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세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세조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세조가 왕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 한명회라는 사람이에요.
네. 세조에게도 조력자가 있었네요. 이성계를 조선 제1대왕 태조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자가 정도전이었고요. 그리고 이방원을 조선 제3대왕 태종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자가 그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였죠.
네. 그리고 수양대군을 조선 제7대왕 세조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자는 바로 한명회예요.
네.
한명회는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치고 싶었지만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가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추천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한명회는 수양대군 옆에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돕게 되죠. 1453년에 발생한 계유정난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가 바로 한명회예요.
네, 계유정난이라면 수양대군과 그의 수하들이 단종을 보살피던 김종서 그리고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을 죽인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이 계유정난을 계기로 수양대군은 정권과 군사력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죠.
네,
한명회는 계유정난 직후 계유정난 때 자신을 돕지 않은 사람, 즉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생부예요.
네.
즉 죽여야 할 사람과 살려야 할 사람의 명단이 적혀있는 명부로 이것은 한명회가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한명회는 세조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고
네.
그는 살아생전 높은 벼슬과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조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예종, 성종 때까지 권력을 누렸어요.
네.
왜냐하면 한명회의 셋째 딸이 세조의 아들인, 즉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부인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됨으로써 한명회와 수양대군은 결국 사돈 관계까지 맺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한명회의 넷째 딸은 조선 제9대왕 성종의 부인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명회는 예종과 성종, 조선의 두 임금의 장인이었던 거예요.
네, 두 임금의 장인이라며 정말 한명회가 누렸을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또 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한명회는 자신의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만들게 돼요.
압구정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동네 이름인데 이게 그 압구정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압구정이라는 지명은 한명회의 정자 압구정에서 유래했거든요.
네.
압구정이란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정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자 때문에 한명회는 정치에서 물러나게 돼요.
아, 왜요?
왜냐하면 한명회 소유의 정자 압구정은 그 빼어난 풍광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사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한명회는 자신의 정자가 좁아서 중국 사신이 방문하여도 잔치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임금이 사용하는 장막을 자신의 정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어요.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은 반대했으나 한명회는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죠. 그 장막은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성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이와 관련하여 신하들도 한명회를 벌할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명회는 이 사건으로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게 돼요.
그냥 장막 하나 쓰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권위를 도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유유자적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만들었던 정자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키게 됐네요.
네. 아마 한명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종이라는 이름의 왕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종이 왕자리에 있었던 기간은 약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정말 짧네요.
네. 예종은 세조와 그의 부인 정희왕후 윤 씨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왕위에 또 오르게 됐네요.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걸 보니까 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세조의 첫째 아들은 의경세자예요. 사실 예종은 의경세자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의경세자가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예종은 왕위 계승 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의경세자가 갑자기 죽게 되어 예종이 형을 대신하여 왕세자가 되게 돼요.
네.
그리고 1468년에 예종은 19세의 나이에 왕자리에 오르게 되죠.
네. 그렇다면 정치적인 면에서 예종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 아버지 세조는 왕권 강화를 추구하고 이 왕권을 견지하는 세력이나 기구들을 가차없이 없애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종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왕권 강화를 꿈꿨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위에 오를 때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수렴청정과 원상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렴청정은 어린 임금을 대신해서 임금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정치를 하는 제도죠. 이 사극에서 참 많이 나왔었던 장면 같은데 어린 임금이 앞에 앉아 있고 그 뒤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발을 수렴을 치고 앉아서 정치를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수렴청정이란 수렴, 즉 발을 치고 정치를 듣는다는 뜻으로 나이 어린 세자가 임금이 되었을 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 임금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예요.
네.
수렴청정은 그 이전 시대인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에도 존재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시행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들어 처음으로 수렴청정이 행해졌던 때가 바로 예종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아, 그렇군요. 예종이 10대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예종의 어머니 정희왕후 윤 씨가 수렴청정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정희왕후는 4개월 동안 수렴청정을 했어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정희왕후 윤 씨는 예종을 이어 다음에 왕이 된 성종의 수렴청정까지 하게 돼요.
할머니 자격으로 성종 때에도 수렴청정을 하게 됐군요. 이 수렴청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서 꽤 익숙한 것 같은데 원상제는 뭘까요?
네, 원상제란 어린 임금이 즉위했을 때 신하가 임금을 보호하고 도와주게 한 제도예요. 이 원상제는 세조가 실시했어요.
네.
왜냐하면 세조는 옛 공신과 새로 등장한 공신 사이의 갈등 속에서 왕위에 오를 세자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세조는 한명회와 신숙주에게 예종을 보필할 것을 명했어요.
네, 여기서 옛 공신과 새로 등장한 공신,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옛 공신은 1453년 개유정난 때 세운 공으로 공신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네.
이 개유정난을 통해 세조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이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옛 공신이죠.
네.
한명회와 신숙주가 바로 이 옛 공신, 즉 구 공신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 새로 등장한 공신은 말 그대로 개유정난이 아니라 이후 다른 사건을 통해 새롭게 공신으로 등장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그 사건은 바로 세조 말년 1467년에 일어난 이시해의 난이에요.
네.
이시해의 난은 이시해가 일으킨 반란으로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어요.
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 유력자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불만을 품은 함경도 지방의 유력자 이시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네.
이 이시해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사람이 바로 왕족 출신인 구성군과 젊은 군인 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시해의 난을 통해 성장한 젊은 세력을 새로 등장한 공신, 신공신이라고 해요.
네.
세조는 이 구공신과 신공신 사이의 갈등을 우려하여 그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했지만 그러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정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네, 예종은 어머니에 의해 수렴청정이 행해진 4개월 동안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원상제로 인한 신하들의 간섭 때문에 예종의 입지가 참 많이 좁아졌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종은 아버지 세조처럼 왕권 강화 정책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던 거죠. 한편 예종 때 발생한 유명한 사건으로 남이의 옥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네, 남이라면 세조 말년에 이시의 난을 진압해서 신공신으로 등장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남이는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사형에 처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남이의 역모 사실을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남이와 유자강이 궁궐에 함께 있을 때 밤하늘에 긴 꼬리를 가진 혜성을 보게 되었어요.
네.
이때 남이가 한 말이 화근이 되었죠. 남이는 이 혜성을 보고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오려는 징조라 말했고 유자강이 이 사실을 조정에 그대로 전하게 돼요.
네.
이 때문에 남이는 역모를 꾸민 것으로 전해져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1468년에 발생한 남이의 옥 사건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남이의 옥 사건은 단순히 역모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이 사건의 이면에는 신숙주와 한명회로 대표되는 구공신과 남이로 대표되는 신공신 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구공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현대 정치에도 정당 간 갈등이 있잖아요. 이러한 세력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과거 조선시대 때도 있었네요.
네, 이러한 당파 간 대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요. 조선시대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세조 때부터 힘을 키워온 신하들의 권력이 강했고 그들 간 당파적 갈등이 있었던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예종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는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기간 4개월을 빼면 예종의 재위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예종은 20세에 갑자기 죽게 되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해보지도 못했거든요. 예종은 이렇게 짧게 왕위에 있었지만 삼포, 즉 지금의 부산, 창원, 울산에서 외화의 사무역을 금지했고 일반 농민이 군사적 요충지에 있는 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셋을 합쳐서 하삼도라 하는데
네.
이 하삼도에서 일어난 밀란을 진정시키기도 했고 세계 지도인 천하도를 작성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어요.
굉장히 짧은 재임 기간 동안이지만 참 많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조선의 제7대 왕 세조 그리고 제8대 왕 예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